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왕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왕에게 나타난 환상을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지난 7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네 마리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던 사람 모양으로 한 큰 신상의 환상과 똑같은 메시지를 담은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뒤 차례로 세계를 제패할 권세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제국들의 특징은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권세이면서 또 사나운 맹수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힘으로 기존의 권세를 쓰러뜨리고 제국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새로운 힘에 의해서 제국이 무너집니다. 칼로 일어난 자가 칼로 무너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그 환상 후반부에서는 이마에 열뿔이 달린 큰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이 바로 그 후속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라고 말하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으로서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네 마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말은 7장에 나타났던 그 3년 전에 그 환상과 그 연결선상에 있다는 뜻이죠.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둘째 짐승인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셋째 짐승인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그 네 개 나라로 갈라지는 상황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엘람 지방은 원래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훗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이 수산성은 매우 번성한 도시로서 번영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바벨론의 관료였던 다니엘이 훗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계시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로 몸이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계시가 현실이 될 그 실제 장소를 하나님의 영으로 본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무엇을 봅니까? 3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었다고 했죠. 이것이 무슨 환상이냐 하면 처음에 페르시아는 원래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군으로 뭉쳐진 나라였어. 그 연합군이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연합할 때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더 강해져서 메르데를 완전히 나중에 합병해버렸죠. 긴 뿔로 상징된 페르시아는 작은 뿔로 상징된 메대보다 성장 속도가 느렸지만 점차 그 힘이 커져서 이 메대를 흡수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일어난 페르시아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월자가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력이 얼마나 빨리 컸는가를 말해줍니다. 서쪽으로 들이받았죠. 바벨론과 스리아를 서쪽으로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북쪽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의 인근 지역 국가들을 페르시아가 다 정복해버립니다. 아무도 페르시아의 이 질주를 막을 제국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는 파죽지세로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주변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고 다스림으로써 영토의 크기나 인구나 국력에 있어서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페르시아의 영광이 채 2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한 순염소가, 페르시아는 순양으로 상징되었는데 5절에는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헬라가 지중해 북쪽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쪽에서 보면 서쪽이죠. 그는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동력이 너무나 뛰어난 군대였다는 거죠. 진군하는 중에 머무르는 일이 없을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했던 알렉산더의 군대였습니다. 23살의 나이에 그 왕이 오른 알렉산더는 단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어떤 헬라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모든 세계 군사사관학교에서 연구하는 알렉산더의 기동성과 전략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순염소가 강가에 섰던 두 뿔 달린 이 순양, 이 페르시아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의 군대가 얼마나 빠르고 난폭하게 페르시아를 유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순염소가 이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렸다고 했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페르시아의 권세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는데 대적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는 그 인구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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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되는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의 제국은 이제 우길승천하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져 갔다고 했어요. 단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헬라의 영토도 유럽과 소아시아, 중근동,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군대는 인도에서 진격을 멈추고 알렉산더가 거기서 아, 나에게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구나 라고 통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염소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고 했죠. 이 헬라 제국의 국력이 절정에 달할 즈음에 무적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큰 뿔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 후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명의 부하 장군들이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이제 네 개 나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재위 1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기도 10년 전에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바벨론이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는데 이때 벌써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까지의 먼 미래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이 본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은 이때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200여 년이나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흐름을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역사가 정말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종잡을 수 없이 막 폭풍처럼 흘러가죠.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다니엘이 태어난 조국 유다는 콩알만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그 콩알만큼 작은 나라도 다니엘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멸망해버렸잖아요. 다니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결코 바벨론 제국의 위세 앞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서 이 8장의 이 말씀은 벨사살 왕 제위 3년에 봤던 환상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놓는다면은 다니엘서 5장 앞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가 벨사살 왕의 마지막 제위 때 그 벽에 글씨가 쓰이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날 밤으로 벨사살이 죽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훨씬 전에.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에서는 그리고 들어선 페르시아 정권에서 다니엘이 80여 세의 나이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때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분명히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칙서를 보고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을 꾸짖었던 다니엘의 담대함, 다니엘서 6장에 그 뒤를 이어 들어선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의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았던 다니엘의 담대함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환상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상 제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갈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특히 벨사살의 이 환상을 왕 때는 다니엘이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선친 느부갓네살과는,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너무나 무지한 철없는 젊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같이 뛰어난 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등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위공직에서 물러나서 초야에 묻혀 있었지만 이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훤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앞에 나중에 불려와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왕을 꾸짖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들어선 페르시아 왕이 그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었지만 역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기죽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이 모든 이 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서 오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도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헬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 제국은 그 당시엔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제국도 짧게는 몇십 년, 길어야 뭐 수백 년을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와 방법을 사람들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적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겨우 33살의 나이에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줄을. 저 강대했던 바벨론이, 요즘으로 치면 미국, 중국보다 강했던 바벨론이 겨우 70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릴 줄은, 저 무적의 대제국 페르시아가 겨우 200년 버티고 망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 고대 유적지를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빨리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놓은 건물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천년 제국, 만년 제국을 꿈꾸면서 웅장하게 만든 건물들인데 뭐 몇백 년을 못 버티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만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다들 막 발악들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지 나라가 또 선순환이 되는데도 그런 거 생각 없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영원히 정권을 굳힐 가진 암수를 다 쓰지만 소용없어요. 힘은 하나님이 주셔서 갖는 것이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지나면 금방 대선이 다가오겠죠. 이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레임덱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 누가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냐, 공무원들은 벌써 줄대기를 하겠죠. 미국도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모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권력을 잡을까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 눈앞에 있는 세상 뉴스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다니엘처럼 깊이 기도하십시오. 초야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빠릿빠릿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제국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한시적인 이 세상 제국의 힘 있는 자들한테 자꾸 줄 서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국의 역사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쟁의 역사예요. 모든 제국은 칼로 일어났다가 칼로 망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평화로운 권력 교체는 없었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모두 엄청난 피를 흘리고 나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시조가 되는 왕들은 전부 다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사는 게 전쟁이에요. 정권 교체도 그렇습니다. 제국이 망하지 않아도 정권만 바뀌어도 정치 보복 안 하는 정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정권의 특징입니다. 기업들도요, 다른 기업들과 전쟁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적대적인 M&A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흡수해서 세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도 사는 게 끝없는 전쟁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전쟁의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평화의 왕이 들어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 상태였을 거예요. 왜?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평화를 모릅니다. 끝없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끝없이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힘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내년 신년 특새 40일 동안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총리 대신에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을 돌보았던 다니엘, 늙어서도 은퇴해서 초야에 묻혀 살면서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벨사살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벨사살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가올 제국들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직에 있든지 은퇴해서 물러나 있든지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시대 너머의 영적 세계를 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야 뉴스만 보면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과는 차별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정권은 일어날 때는 기세가 당당하지만 언젠가는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쌓아올린 업적들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할 세상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같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시적인 세상의 권세가 그 수명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서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